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인간관계, 두 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미련한 자와 선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복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은 멀리하고 부유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차별은 성경 당시나 뭐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는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이어지는 21절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례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모욕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잠언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혹시 가난하고 부유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치 기준, 성경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22절에서 25절은 악을 도모하는 미련한 사람과 선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변함없고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나 보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3절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이나 생업이나 신앙이나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신천하며 땀 흘리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 그리고 뭐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이고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면류관은 원어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8절에 나오는 면류관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면류관에서 사용된 원어는 카타르라는 단어인데 에워싸다, 둘러싸다, 감싸다라는 뜻이고 24절에 나오는 면류관에 사용된 원어는 아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타라라는 단어는 관, 왕관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성실하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이 영광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법과 악의적인 방법으로 모은 미련한 자의 소유는 결국 미련한 것으로 끝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사용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물질을 사용할 때도 믿음 있는 자처럼 사용하고 신실한 자는 물질을 신실한 자처럼 사용합니다. 이에 우리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진리라고 번역된 에메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신실함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재판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진실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진실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26절과 27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경외하다라는 말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려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에 반석 위에 선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견고함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샘이라는 표현은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물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덫이나 올무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위험과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 모든 사망의 그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죄악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자선선 믿음의 견고함으로 살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선을 도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사구역 신방에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구역대 신방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국내 해외 선교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성수 장로님, 송경재 권사님, 신성자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은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광계 집사님, 진성원 집사님, 부친 이강덕 성도님, 그 밖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병의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